예, 오늘 이 성만찬 예배 같이 주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의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디니다니,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 고백, 마지막 선포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저희들 오늘 또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네 번 나옵니다. 마지막 노래예요. 이사야는 아시다시피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된 그리스도,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얘기를 듣기만 하면 그들은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왜 고난받으셨나에 관한 얘기예요.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오늘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아니 죄가 너무나 익숙해서 늘 마시는 공기처럼 그렇게 익숙하고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하듯이 바다가 출렁이듯이 그렇게 죄가 출렁이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를 끔찍하게 여기거나 죄를 피하고자 하거나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그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 자체가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른 것은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맞고 왜 고난받을 이유가 없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는 어떤 종교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종교의 뿌리가 되는 뿌리 자체가 뽑히는 일이에요. 고난받는 신, 인간을 위해 죽는 신, 그런 개념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형태로 인간이 신을 위해 죽었고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개념은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건 이방인이건 어떤 사람이 되었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그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왜 찔렸습니까?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상했습니까?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그가 맞을 이유, 징계받을 이유, 처벌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적 생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맞는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신 맞음으로 그가 대신 찔림으로 우리가 놀라운 이런 화평과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는 어땠으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아들에게 이런 가혹한 조치를 하신 것입니까? 대속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소한 개념이에요. 뭐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자기 죄는 자기 죄값을 자기 치러야죠. 누가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1장 4절 하나님이 왜 이토록 힘들어 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누라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왜 대신 허물과 죄를 물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렸고 그들이 제 발로 떠나간 것이죠.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3장 이사야서 22절에서 24절까지를 23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주 그냥 넌더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너희들은 와서 누가 내가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나? 너가 누구 보고 헌신하라고 그랬나? 너희들은 와서 나를 괴롭게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나를 수고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냈다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져왔다고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많은 죄악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죽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들을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그에게 지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지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고난받는 종에게 다 지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이 그 당시에는 대신 짐을 졌습니다. 먼 길을 가더라도 종이 다 졌어요. 주인이 짐을 졌습니까? 누가 집니까? 손님이 짐을 지겠습니까? 종이 짐을 져야 했고 종이 대신 맞아야 했고 종이 대신 처벌받아야 하고 종이 대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의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는 너무나 선연하고 뚜렷하지만 그분이 메시아다, 이건 연결이 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인이 그 죄를 짊어졌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이걸 담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분은 이 죄짐을 대신 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잡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도대체 이 대속적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리나 했겠냐는 것이죠.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 죽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잠잠히 침묵했습니다. 왜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속 속량하는 속전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속전을 지불하러 오신 제물이에요. 여러분, 대속이란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값을 대신 치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 어떻게 어디서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그걸 태초부터 생각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너희는 발 뒤꿈치를 상할 거라고 할 때부터 계획하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고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저자가 끊어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중보자의 능력, 무게, 값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그런 값을 치렀다는 것을 잘 압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했을 때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저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모세 한 사람이 내 이름을 지우는 값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무게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표성이 생소해요. 어떻게 우리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초래하며 어떻게 예수님의 한 분의 의로움이 온 인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냐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가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려놓았듯이 예수님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온 인류를 죄로부터 살리기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침묵하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속의 개념을 흔히 얘기할 때 재판장이 불법을 저지른 자기 자녀를 법정에서 유죄 선고하고 그리고 법복을 벗고 내려가서 본인이 뭐 벌금을 다 지불했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얼핏 떠올리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사법부가 마땅히 판단해야 될 범죄를 유죄 판결 내림으로써 공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자녀의 죄값은 부모가 대신 치러주심으로 사랑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그 사정을 모릅니다. 우리가 뭐 공부 안 하고 속 좀 썩이고 이래서 부모가 속 썩이는 거 잘 모르죠. 얼마나 부모가 속을 썩었는지 아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과 비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이며 살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순간 우리를 인내하셨고 견디셨고 참으셨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이 죄악은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인류의 죄는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짙은 구름처럼 쌓이다가 어느 날 소나기처럼 쏟아지겠죠. 주님께서 그 죄악을 사시는 방법으로 아들을 이 땅에 모셔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고난받는 종의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곤욕당했고 수치를 당했고 신문을 당했고 끌려갔으며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저 고난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께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허물은 대역죄와 주로 관련된 것입니다. 배신한 거죠. 배반한 거죠. 예. 죄악은 주로 범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그분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분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의 무덤이 나중에 비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처럼 취급받았죠. 죽은 후에 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니고 아리마드 요셉의 무덤에 갇혔다고 해석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분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죽음을 앞둔 우리에게 그분하고 우리하고 죽음은 무슨 연결이 되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과학적인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속건제물이라는 건 자기 죄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뜻을 쓴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 대신 질고를 지고 제물 되셨기에 그분에게는 두 가지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씨를 본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에 이르는 길이죠. 영원에 이르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물 되셨기에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분은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그분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속건 제물이 되셨기에, 그분이 제물 되셨기에, 그분이 영단번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을 위하여서라도 죽겠습니까? 누가 선인을 위해서라도 죽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아주 드물게. 그러나 우리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확정하신 사건으로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의 처참한 광경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은 온 인류 중에 어디 가운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놀랍게도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침묵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의 길이 열렸고 새 생명의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희생과 그 많은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본다면 한 알의 밀알이 죽어,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그걸 보고 만족하게 여기듯 그는 그렇게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또한 나의 의로운 종, 나의 고난받은 종, 나의 여호와의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롭게 하면 법정 용어죠. 무죄 판결이 이제는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 의로운 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왜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이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로 초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아멘. 예.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의로운 종으로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그가 기꺼이 그 목숨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길로 돌이켰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에게 결국 모든 것을 다시 권세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본인이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데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못 본다고 하면 볼 기회가 있지만 본다고 하나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맹인은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볼 기회가 없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십자가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침에 오늘 그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은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에 예배되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그분이 다 이루고 떠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리라 우리에게 명하셨고, 올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허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무게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무서운 죄악과 그 무서운 허물은 끔찍하고 너무나 커서 우리 시야를 온통 가릴 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우리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더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아들로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케 하시고 그 아들에게 거두어 모든 것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의로움, 그것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어쩌면 죽어가는 사람 수혈하듯이 한쪽으로는 오염된 피를 뽑아내고 한쪽으로는 새 피를 수혈하듯이 십자가에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혈액형을 묻지 않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해결책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신 것입니까? 벌거벗긴 채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시면서 이루신 게 무엇입니까? 뭘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섬겼고 속전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는 그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고엘이 되셔서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서 값없이 주신 것 값없이 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가신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신 의로움을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자리에서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 어둡고 캄캄한 죽음의 터널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와 함께 정말 다시 죽었다면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게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들 누구나 다 죽음 부활에 다시 동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각자 주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사오니 우리를 그 피값에 걸맞는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저희들 잘 압니다. 주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이 교회,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시끄럽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이 시대 교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거룩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온 교회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도 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모든 교회가 주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게 하시고 사람이 흔드는 교회 없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모실 때까지 교회가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이루어졌다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께 순종하는 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서는 발걸음 뒤로 들이켜 주님 따르게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성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백성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 위해 이 시대 모든 교회 위에 모든 주님의 영광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